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알고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벌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근심에 잠깁니다. 마치 벌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이런 사람이 우리 장로 교인들 안에 많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속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가 있다면 마이너스 3에서 이해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삶이 그건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 오해를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틀리는 것 같아요.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계시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의 꿈이나 환상의 여러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 미워하는가 분별해 보면 합니다. 신앙이 어리거나 잘못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오해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깁니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평안이 아니라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해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탓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단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근실하게 징계하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신약에 왔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징계와 재앙은 다릅니다. 징계는 그 목적이 교정과 성숙에 있다면 재앙은 그 목적이 잘못에 대한 형벌에 있습니다. 징계의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사람이 미래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겁니다. 재앙의 초점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 잘못에 대한 형벌입니다. 징계의 태도는 사랑에 있지만 재앙의 태도는 분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습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들지만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자식의 재앙 내리는 걸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십니다. 더 깊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스튜어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질적인 것을 남기고 가시지 않았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 평안을 심어주고 가셨다. 놀란 사실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재앙을 내리지는 않았는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때로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질을 통해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제가 이런 감동어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하남나라에 가신 이상근 목사님. 친구 되시는 장로님이 미국에 계셨는데 화가입니다.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림을 한 점 선물 받았는데 그림에 백간놈이라고 이름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이것은 장로님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데 사모님이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부친이 채찍을 들면서 한 욕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채찍과 욕이 너무 그리워서 이름을 백간놈이라고 욕인데 바꾸다. 부모의 징계의 채찍도 차려들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모되고 그리워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은 어찌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몇천만 배 더 귀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로 준 고난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상대방의 말에 관심 가지거나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절대로 두어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섬겨야 됩니다. 축복을 전제라고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 두려운 관계에 하나님과 사람을 섬긴다면 아직 수준이 낮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을 결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복이나 권력, 돈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편안은 줄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안, 평안, 니은, 이응자 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은퇴한 후에 난과 같은 곳에서 여성을 보내기 위해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용한 섬을 밝게 냈는데 그것은 아르헨티나 남쪽 포틀랜드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그곳에 집을 정하고 전에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드디어 나는 낙원과 같은 좋은 곳을 찾았다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포틀랜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군과 영국군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이겠죠. 그때 목사님은 그 노부부에게 이렇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의 평안을 끼치겠다고. 세상의 평안에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기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부에서 평안을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주는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칼 융이라는 스위스의 기독교 정신분석학자는 영혼을 찾는 현대라는 책에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치료를 할 수 없다. 참된 사랑의 종교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줄 때만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을 받으면 어떤 환란도 이겨냅니다. 마음의 근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얼굴에 나타나겠죠.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절대로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내 안에 성령이 주는 평안,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이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디에서 찾을 수 없어요. 돈 많이 번다고, 좋은 직장 얻는다고,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이 평안이 있을 줄 압니까? 아니요. 주님만이 이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공동 번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려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하나님은 나쁘게 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려고 해주십니다. 밝은 앞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를 잃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먼 나라에 끌려와 헤어진 가족을 찾을 길도 돌아갈 기약도 없는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입니다. 그들이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너의 노래를 연주해 보라고, 그래서 고국을 그리하며 눈물로 한 맺힌 노래를 부를 그때였습니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암울하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날, 우리의 가정, 교회, 민족,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선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왔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2사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인은 한 번 재앙 만나면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7.8개입니다. 아멘. 전에 얘기했죠. 미국에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은 그냥 딱 쓰러뜨리면 I am strong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세게 딱 때리면 I am strong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게 넘어져서 더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우리는 롯처럼 썩고 새질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세계에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환경과 이익 따라 변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은 말씀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다 뺏긴 데도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가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내 앞에 장벽이 있죠. 걸려 넘어뜨리는 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걸림돌로 생각합니까? 디딤돌로 생각합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걸림돌로 거침돌로 생각지 않고 디딤돌로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언제나 어두운 표정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노래하면서 일을 합니다. 오늘 조사해 봤는데 밝은 표정으로 활기 있게 일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이 말씀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으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존슨은 희망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행복이다. 희망이 있으나 언제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노암 핀세트 필 박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은 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사람은 그 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주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상황을 핑계댑니다. 환경을 핑계댑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더 깜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기어코 희망을 붙잡습니다. 미래를 붙잡아냅니다.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 조난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희망의 갈매기가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군도출판에서 나온 책이 있죠. 애벌레들이 나무에 무엇인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밟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또 떨어지고 또 다른 놈이 밟고 올라갑니다. 실상 나무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어 홀월 날아갈 때 그 애벌레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늘의 놀란 은혜로 가득 차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 가슴에 품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미래와 희망의 날개를 달고 행복의 세계를 향하여 홀월 나비처럼 날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약속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길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깨었어요. 그래서 사하고 일찍 와서 앉아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5시 반에 제자 훈련하는데 5시 반까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들었어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뢸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뢸 수 있으니까. 이 하나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는 어려운 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 여호와라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20살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 비밀의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미래를 꿈꿉니다. 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름 모를 풀한 폭이 꽃 한 송이 보다 그러면 새 한 마리도 계획 없이 창조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겠어요?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이 없겠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보잘 것 없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의 최고의 특권이며 고귀한 행동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가치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 가치를 알았어요.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는 게 좋다고. 그러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었어요. 그 기도가 내 몸에 배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이 더 경험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걸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마 잘 모르게 부교육자 시절에 30년이 훨씬 더 됐죠. 강림수도원에 청년대학부 교육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뭐 아무것도 없었고 저도 앞날이 막막하고 그런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강림수도에 가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동상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그 다음에는 부활동산이 있습니다. 그 올라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미래와 희망이 있다. 너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 너를 만나 주신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정말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내게는 너무나 좋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헨리 드레몬드는 매일 하늘 앞에서 보낸 10분은 여러분의 전 일가를 변화시킬 겁니다. 매일 하늘 앞에 보낸 10분도 전 일가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하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빠진 성도님들이 혹시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나에게 벌하시고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시는 그리고 지옥에 보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선입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오해를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구약시대처럼 누구를 통해서 하늘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때를 따라 돈 은혜를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졌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보수당에 당수했던 볼드윈이 영국 왕으로부터 내각을 조직하라는 위임 받고 왕궁에서 나오자 군중들은 만세를 부리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때 볼드윈은 말하기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완수하라면 만세보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수를 내가 놓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게 하십니다. 상대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이런 기도의 거룩한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종교처럼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통로가 아닙니다. 쌍방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적절하게 맞게 응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여기까지 예.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처럼 말씀 공부하고 제자훈련, 사회훈련까지 했는데도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얻은 결론은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된다.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4절에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허공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실상보다 더 깊게 나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독자를 위해 애통하는 것처럼 장자가 죽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때 13장 1절을 보면 죄를 씻는 샘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은 순간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볼로 나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때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도 성관하면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야구 경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투수죠. 투수가 공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힘과 기를 모아 전력 투구할 때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야구 해설가들의 말을 빌리면 공 하나에 투혼이 담겨있다. 세상의 경기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전력 투구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일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돼. 오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전심으로. 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 바울 청년 말씀 수련도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이 통일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종교회에 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오 톨스토이는 한때의 공포와 죄책감과 시리 속에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농부가 말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 말을 듣는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찾으면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숲속을 지나다가 홀연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는 나는 찾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부터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소망의 나날을 보내고 희망을 찾게 한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표작 부활이죠. 참회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입니다. 두 번째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가정에서 배우죠. 직장에서 내 동료. 가장 귀한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대형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깊이 하나님 만나고 있지만 아직 못 마릅니다. 아직 배고픕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다 알잖아요. 제자 비전, 특별히 늦게 들어오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방이 끝이 나지. 제자비던 졸업한 학생,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헤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답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만나면 살 의미를 찾습니다. 사명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찾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좋으신 하나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말은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낫게 하시고 아픈 상태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상처는 치유받지 않으면 복이 되지만 치유받으면 약이 됩니다. 우리 조아리의 창을 잘 알지요.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남도 아는 창, 열린 영역, 오픈 에리어. 내가 알고 남이 알지 못한 숨겨진 영역, 히든 에리어. 내가 알지 못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아는, 보이지 않는 영역, 브라인드 에리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 언나운 에리어. 우리 서로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감추어진 영역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걸 덜추어낼 겁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치유됩니다. 아멘. 신학에 와서 예수를 만날 때 다 치유되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 사람과 관계도 잘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회복되었습니까? 원래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만나 결혼했던 그때 그 시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면, 식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얼룩지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지만 사람과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동료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회복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가고 관계를 꼬아놓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킵니다. 대형교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상처 원상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십니다.